주요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10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북한과 접촉해 지난해 10월 초 스톡홀름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언제 어떤 채널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해 말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가능성을 점쳤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지난 8일을 전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미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알발라드 공군기지가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고 이라크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바그다드에서 80km 북쪽에 있는 알발라드 기지에 다연장포 로켓 8발이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장교 2명을 포함한 이라크군 병사 4명이 다쳤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는 이달 초 미군이 드론 공격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하자 이에 대한 보복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8일 이라크 내 미 공군 기지를 겨냥해 단도미사일 15발을 발사했습니다. 또 같은 날 늦게 이라크 내 미국 대사관에 있는 그린존의 로켓포가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라크 내 미군 기지는 최근 몇 달간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지만 사상자는 대부분 이라크군 병사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사망한 이란 쿠두스군 최고사령관 카셈 솔라이마니가 미 대사관 네 곳에 대한 공격을 계획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솔라이마니가 미 대사관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드론 공격을 통한 솔레이마니 살해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증거를 인용한 것은 아니라며 네 개 대사관과 관련해서 하나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그들이 우리 대사관을 공격하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행정부로부터 받은 정보 브리핑에는 중동 지역 내 미국 인원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있었음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이란 정부에 지난 2015년 서방과 체결한 핵 합의를 완전히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 나라 정부는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2018년 핵 합의 탈퇴에 대한 유감과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 나라는 또 지난해 7월 이후 이란의 핵 합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이란이 핵협정에 어긋나는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완전히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군이 실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시인한 이후 반정부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어제 테헤란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면서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란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중국의 약속은 합의문 번역 과정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단계 합의 내용이 번역문 작성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 번역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는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시도지만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연한 배치라며 그러나 주한미군은 현재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미 육군 장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 측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측에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 재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길 원한다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 공언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번 인터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화 재개를 원한다는 것 외에 미국의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꽃병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꽃병도 다른 어떤 종류의 선물도 받지 못했고 이는 긍정적인 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월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이름의 담화에서 자신들이 정한 연말 시한 안에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지 않은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시험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는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시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착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말 시한을 통보한 북한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노력에 시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생일 축하 메시지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 birthday message underscores that willingness on the part of the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메시지는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가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연구원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I would see the report of President Trump extension of birthday greetings to Kim Jong-un.
노퍼 연구원은 이번 시도에 북한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겠지만 만약 양측이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면 두 지도자의 개인적 관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런 시도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더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He doesn't have many tools at his disposal except for his personal diplomacy.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외교 외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은 상태라며 이 때문에 이런 시도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잔우지 대표는 북한이 이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Unfortunately, all of this comes after a North Korean Korean Worker Party plenum.
전원회의의 입장 발표 등을 토대로 볼 때 2020년 북한이 미국과 관여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꽤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잔우지 대표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니지만 실무회담 등 미국과의 협상 재개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담화 등을 통해 브로맨스,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우정이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have made it pretty clear in their behavior and in their statements that the bromance game is over.
북한이 이미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상황에서 생일 카드를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을 여전히 자신의 친구로 인식하는 건 망상이란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개인적 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You don't solve these enormously complex issues of peace treaties,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so on at that level.
평화 조약과 비핵화 과정 등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은 정상 간 좋은 관계만으론 해결할 수 없으며 전문가 차원의 기술적인 논의와 협상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 간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협상의 기초가 튼튼해진 이후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도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Personal relations are not going to solve the issue, of cours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to have substantive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와 그 목표를 향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그런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전달자가 된 한국의 역할에도 주목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미북 대화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whole issue of the birthday and the transmittal congratulations on Kim Jong-un's birthday is also about trying to get South Korea back into the game.
미국이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건 한국을 비핵화 협상에 다시 개입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잔우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건 한국의 제안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남북 관계 개선을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선 미국의 지지를 받길 원했을 것이고 이번 생일 축하 메시지는 이를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잔우지 대표는 북한이 한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사항들을 미국이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미북 간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런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 타겟에서 1년 반이 넘게 속히우고 시간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생산을 위해 여전히 북한과 협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미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또 미군의 중동 추가 배치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9일 갱신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이란이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을 여전히 북한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이란이 이라크 주둔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통해 미사일 정확도가 개선됐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자체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부품과 자재를 조달하는데 북한과 같은 외부 자원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핵 합의를 통해 강화된 수출 규제 이행과 미사일 관련 제재 확대로 이란이 외부로부터 부품과 자재를 조달하는 것을 늦췄지만 이란은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계속 모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기존의 수출 규제와 비확산 체제의 허점을 찾거나 제재를 위반할 해외 판매자를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란의 샤하브 3 탄도미사일은 북한 노동 1호 미사일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9일 발간한 2019-2020 이란 위기와 미국 군사 배치 보고서에서 미 의회는 중부사령부에 미국의 군사적 자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다른 임무 수행을 위한 미군의 대비 태세와 기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에 추가로 배치되거나 교체 투입을 위해 훈련받는 장병들은 다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에서 차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병력 운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위협과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작전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병력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앞으로의 전략적 셈법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는 유연한 배치에 방점이 있다고 미 육군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가 임무인 주한미군은 현재의 역할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이언 메카시 미 육군 장관은 10일 향후 인도태평양 영내 육군 배치 전략은 다영역 작전을 기초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장관은 이날 인도태평양 영내 미 육군의 전략을 주제로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중국의 패권을 영내 최대 위협으로 지적하며 이 같은 배치 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If conflict with a great power competitor occurred, the United States would be unable to easily bomb strategic locations and safely flow in.
영내 강대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 본토와의 거리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 폭격과 병력 수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전략 변화라는 설명입니다. 메카시 장관은 최근 이란 사태와 관련해 82 공수사단 소속 병력 4,000명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과 지난해 일본 육상자위대와 공조한 동양 방패 작전을 신속 배치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연한 배치 전략이 향후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재배치나 역할 변화에 미칠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they're focused on the peninsula. We have other formations and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region that work other relationships.
메카시 장관은 신속 대응 배치 전략의 변화가 미군의 병력 부담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춘 병력을 지난 3년간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육군 병력이 3개 여단에서 26개 여단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메카시 장관은 지난해 중단된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이 대비 태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약간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위기 상황 관리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o I'm heading to South Korea at the end of the month, and I'll get a great chance to sit down with General Abrams and get a much greater perspective. He had said he has managed the risk.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연합 훈련 조정에 따른 위기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미 밝혔고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이와 관련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메카시 장관은 최근 이란 사태가 북한의 향후 셈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성은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lways risk with that. I don't see a direct correlation right now.
한편 이날 강연에 참석한 마이클 오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에 주한미군은 유연한 신속 배치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는 메카시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re could be exceptions, but the exceptions would have to be discussed with Seoul, and you'd have to be aware of first of all the Seoul approved.
오웬론 선임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주한 미군의 일부 병력 차출을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원했다며 이는 미한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역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예외는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과의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상원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원에도 유사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의회 상원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비롯한 8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 결의를 지난해 본회의 활동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다른 안건들과 일괄 가결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었습니다. 상원의 이번 결의 채택은 올해 의회에서 처음으로 처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입니다. 결의는 미한동맹을 비롯해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는 미한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미국과 한국 간 외교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의는 지난해 4월 초 미한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랭포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 결의의 상원 외교위 통과 후 성명을 내고 역내 중요한 시기와 미한동맹이 점증하는 압박에 놓인 시점에서 미한동맹의 중심적 위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단지 두 나라 사이 혹은 편익이나 이득 또는 편협한 자기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양국 관계는 깊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과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결의안과 같은 날 발의된 하원의 유사 결의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원 결의안은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임을 인식한다는 결의 마지막 한목을 제외하곤 상원 결의안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하원 결의안은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의 탐수우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북 최대 압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 자문관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애셔 전 선임 자문관은 미국의 현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셔 전 선임 자문관을 김영교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미국 정부가 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북한 불법자금 세탁의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대북 제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The Trump administration began with a clear determination that North Korea was a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 북한이 세계적인 위협임과 동시에 미국이 위협이 된다고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이라는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는 명목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과 직접 외교적 협상을 벌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정권 교체나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최대 압박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시지 않는 겁니까?
I think we're nowhere near the potential for true maximum pressure. particularly related to North.
미국의 현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돌아가는 과외 합작 회사들도 있는 그 중에는 믿을 수 없게도 중국의 국영기업이 연루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수십 개의 북한 회사들이 단둥 선양에 있고 아마 상하이에도 있습니다. 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가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회사들은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면 북한의 국영기업들과 관련한 80여 개 합작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적어도 절반은 북한 지도층의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과 연계돼 있을 겁니다.
중국 내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회사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회사들인가요?
A company called Sayari that I've been involved with has identified the partnership between North Korea.
제가 관여하고 있는 사야리라는 회사가 핵무기 조달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북한의 회사가 중국 다렌에 있는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 중국 회사는 중요한 국영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중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오랫동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부는 비밀리에 하지만 일부는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재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말씀인지요?
To say that we are maximum pressure is an illusion. Maximum pressure would be maximum law enforcement.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망상에 가깝습니다. 최대 압박이 되려면 최대 법 집행, 최대 군사 압박, 최대 첩보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힘의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보, 문화 교류도 포함됩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과거 1981년부터 옛 소련에 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보타지부터 공공연한 관여, 그리고 군비 축소까지요.
최근 들어선 사이버 영역에서 북한의 활동도 두드러지는데요.
And they're again relying on the same sorts of illicit funding. Most notoriously,
북한은 또다시 불법적인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악명 높은 사이버 활동이죠. 국제법은 물론이고 미국법, 한국법, 일본법 모두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도 훔칩니다. 통상적으로 누가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쳐갔다면 은행이 책임을 지죠. 만약 신용카드가 사기에 연루돼 누가 악용하면 신용카드사가 보상을 합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의 정보로부터 훔치고 사람들로부터 훔칩니다. 소니와 같은 기업들로부터도 훔쳐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도 했죠. 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과 관련해선 꾸준히 문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There's been a great effort by the Japanese and by others, the U.S. Navy and Indians, a lot of countries working together.
일본을 비롯해 미국,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정보를 보면 북한은 여전히 석유를 환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억제책이 필요합니다. 금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일정 영역에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큰 규모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 했던 것처럼 말이죠. 김정은 정권의 재정적인 동맥을 공격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했는지 가늠하게 해줄 척도는 그 동맥에서 피가 나오고 있느냐 여부가 될 겁니다.
앞서 대북 제재가 중국 쪽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One way is to follow the Banco Delta Asia playbook and pursue the banks in China that are providing.
한 가지 방법은 중국 내 은행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이 국제금융망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연루된 몇몇 은행들은 매우 큰 은행들이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대북 제재를 준수할 때까지요. 거기엔 중국 은행도 있고 중국 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은행들이죠. 하지만 북한 회사들과 거래를 하거나 북한 지도층의 금융 지원과 아니면 더 심각하게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연루되는 잘못을 한다면 그 은행들이 미국의 금융 제재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한 뒤에 다시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대우하면 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은행 세 곳이 조사를 거부하는 데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게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I don't know that indictment is sufficient. I think that the Section 311 provision needs to be aggressively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국법 제311조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내 국영 기업들이 서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 규모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군사 영역도 있습니다. 금융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과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과거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과 관련해 취한 조치에서 현재 정책 담당자들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Well, what I think needs to be applied is what we did back then. It was a careful estimate of how North Korea's regime.
방코델타 아시아권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건 북한 정권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추적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원을 뺏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해 효과가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제재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Sanctions didn't stop the Kim regime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because in part sanctions are only part of the pressure strategy.
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건 제재는 압박 전략의 일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창의 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북한의 내부적인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은 그것이 뭔지 스스로 알 겁니다. 미국 정부 내 훨씬 고위급 차원에서의 지휘 통제를 통한 전방위적인 조직력과 계획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을 하신다면요.
I think it's time for the sledgehammer. I think the sledgehammer will create a effect inside North Korea that will
지금은 큰 망치를 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게 말이죠. 김정은 정권의 장악력에 불확실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회가 올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지할 것이고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에서 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를 원합니다. 민주화된 한국의 주도하에 말이죠. 유엔이 지원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주참전국인 미국이 지원한 상황에서 말이죠. 제가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 추적하던 정부 내 조직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북한 지도부의 자금과 핵무기 자금, 그리고 북한의 전반적인 군에 관련된 자금을 겨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 자문관으로부터 미국의 대북 제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첫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면제 요청을 승인해 공개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와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에 대한 제재 면제로 이들은 각각 결핵 퇴치와 식수 공급 등을 위한 물품을 반입하기를 허가받았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첫 대북제재 면제 승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제재위로부터 면제를 승인받은 첫 번째 단체는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16일 함경북도 지역의 결핵 진단과 치료 그리고 함경북도 경성 지역의 긴급 의료 지원 등을 위한 물품 반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보리 제재위는 이로부터 약 3주 뒤인 1월 7일 이를 승인하며 반입 물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경 없는 의사회가 북한으로 반입할 예정인 물품은 의료용 현미경과 앰뷸런스 차량, 생물학 시료, 저장 운반 시스템, 결핵 진단 키트 등 모두 65개 품목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고가의 물품은 중국 진대이의 앰뷸런스 차량으로 $15,000고 이어 프랑스제 의학 현미경이 $13,780였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북한으로 반입할 예정인 물품의 총 액수는 약 $79,600입니다.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은 태양열 펌프 식수 공급 시스템 수리 목적으로 물품 반입 허가를 요청해 역시 같은 날인 지난 7일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이 단체가 북한에 반입하려는 세부 물품 내역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와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은 이번 승인으로 오는 7월까지 북한 물품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이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단결돼 있고 통제도 철저해 제재가 체제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수뇌부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엘리트마저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김씨 정권의 등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랑코프 한국국민대 교수는 9일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 기고에서 그런 사례가 북한에선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엘리트들이 매우 단결돼 있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철저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랑코프 교수는 북한 엘리트들을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작은 배에 함께 의지한 사람들에 비유하며 서로 싸우면 승자와 패자의 관계없이 배가 전복돼 모두 익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이 전략적으로 주민들에게 일부 경제 자유를 허용한 장마당 등 민간 경제 역시 얼굴 인식 카메라 등 첨단 감시 기술을 개발한 중국의 도움으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랑코프 교수는 이런 요소들을 지적하며 북한 정권은 현 대북 제재 하에서 정치적 타격을 별로 받지 않은 채 5년에서 10년은 버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도 10일 BOA에 강력한 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거나 정치적 권리를 더 요구하는 것 혹은 정권 교체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순전한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 밖에 사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과 지배 엘리트 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 철저히 통제를 받아 자유로운 생각을 할 기회가 거의 없고 형량도 마음에 둘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평양에 있는 대부분의 권력자가 김정은 위원장 뒤에 단결돼 있고 김 위원장은 엘리트들이 만족스러워하는 최상의 삶을 사는데 통치를 계속 집중하는 것을 볼 때 북한 정권의 운명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이 과거에 기초한 것으로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현재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으로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이정호 씨는 10일 BOA에 대북 제재가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제재 압박이 지속되면 국가의 기능과 통제력이 모두 약화되고 지도자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신뢰도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로 정부 기관이나 주민들 모두 삶이 힘들어지면 개인주의가 강해진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찾아 나서고 엘리트의 불만도 커지면서 정부의 관리와 통제력은 약화된다는 겁니다. 한국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최근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설문조사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있을 때 개인이 집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82%에 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언론기고에서 이런 사례들을 지적하며 개인과 돈에 눈뜬 북한 주민들은 대북 제재로 시장과 일자리가 붕괴되면 2009년의 화폐개혁 때처럼 그 책임을 김정은과 권력층에 돌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정호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전원회의 보고에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통제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만 따르라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옛 공산권 루마니아 출신인 그레그 스칼레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많은 간부가 숙청됐고 과거보다 더 많은 간부와 가족이 탈북했다며 북한의 엘리트가 하나로 뭉쳐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 하나로 뭉쳐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고위 간부들도 많습니다. 그 뜻이죠.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제재로 간부들에게 충성자금과 과도한 할당량 등 중앙당의 요구량이 훨씬 많아지면서 엘리트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북한의 체제 변화와 연관시키는 걸 경계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의 목표가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그 제재의 목표가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일반 주민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망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반체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유엔 제재와 북한의 체제 전환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현지 지도에서 자력 갱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올해 외환위기 등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맞이 첫 현지 지도로 비료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7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에 있는 순천 인비료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정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하나를 창조하고 건설해도 오직 우리식으로 우리 힘에 의거하여라는 당의 자력 부강, 자력 본영 사상을 심장.
새해 첫 현지 지도 장소로 비료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은 앞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열린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경제 현실을 비교적 솔직히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8,000자에 달하는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북한 경제가 발전 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전반을 정비보강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에서 심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그리고 경공업 부분 등 산업 전 분야의 폐단과 부진 상태가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심각한 외환난, 물자난,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를 지탱하는 돈줄이 상당 부분 끊겼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출이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기간 중 북한의 대중 수출은 1억 8,5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감소했습니다. 또 고강도 제재 이전과 비교하면 90% 가깝게 줄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한다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Most of China's exports to or imports from North Korea have plummeted, you know, 90%.
특히 광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북한은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광물 수출 비중이 큽니다. 과거 석탄과 철광석은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이를 통해 매년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출이 안 되고 기계리와 원자재 수입이 줄면서 철강, 비료, 정유를 생산하는 중화학공업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김책 제철소 같은 중공업 설비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함께 전력이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외화 부족으로 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서울대학교 김병영 교수는 수출길이 막혀 산업 전 분야가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이 막히고 또 다른 수출도 안 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 무역 부진, 뭐 수출 급감 같은 것들이 북한 산업에 그 축적된 부정적 효과를 줄 것 같아요. 따라서 뭐 경제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북한 산업의 전체적인 정체,
에너지 사정도 어렵습니다. 2017년 4월만 하더라도 평양시내 연유 판매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6,000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12월 27일 현재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8,900원 선입니다. 2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기름을 밀수에 들어와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출길이 막히고 공장과 기업소가 돌지 않으면서 북한 당국이 내놓는 경제적 성과도 줄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거둔 경제적 성과는 12월에 준공된 양강도 삼지연군 읍지구 재개발과 10월에 함경북도 어랑천발전소 그리고 김치공장 두 곳과 메기공장 정도가 고작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동국대 고유한 교수는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몇몇 보여주기식 건축물을 짓는데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치적이 지금은 건축이에요. 인민생활 향상을 약속했는데 지금 향상시킬 방법. 그래서 그 건축에서 지금은 이제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거고 인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지도자가 열심히 쓰고 있다. 뭐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자립갱생하겠다. 그래서 그 성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평양수뇌부가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은 대부분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강원도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준공은 연기됐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해온 경제개발과 경제특구계획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2016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입니다. 당초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면서 이 행사를 거창하게 치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계획 달성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김병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계획은 지금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나마 자기들도 계획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 계획 달성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북한은 올해 본격적인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8년에 무역과 밀수출, 외화 보류 등을 통해 25억에서 58억 달러가량의 외화 보유고를 그러나 북한은 2017년부터 밀가루, 담배, 술 등 각종 물품을 매년 20억 달러씩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올해 북한이 본격적인 외환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at can create some kind of panic like they had in 2009. And it happens all over the world, a panic financial market. Not markets, not really that good of markets, but
북한 수뇌부가 외환난을 우려하고 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연말에 당 전원회의 인사를 하면서 한광상을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으로 복귀시켰습니다. 한광상은 2013년부터 당 재정경리부장으로 있으니 부장으로 복귀한 겁니다. 노동당 재정 책임자가 이렇게 자주 교체되는 것은 갈수록 악화되는 외환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탈북민 출신인 안차했습니다.
한광상만큼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으로 수능수능란하게 해온 사람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잠깐 맡겨보니까 역시 잘 되질 않으니까 한광상을 또 컴백시켰는데 사실 그 자리가 중요하고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은 지금 유엔과 미국이 제재로 인해서 재정 고갈의 벼랑 끝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외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화를 아끼려면 중국에서 소비재 수입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김병현 교수는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감소를 막는다 그러면 수입도 줄여야 되는데 수입을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있을 소비재 감소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받게 되고 외국의 수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이제 기관 기업들에게는 수입원이 주는 거니까 따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수입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외환 보유고 충격을 더 악화시킨 것이죠. 이 정책 일관성이 이제는 없어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외에서 외화 벌이를 하던 북한 노동자 3만 명 이상이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외환난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노동자 10만 명을 파견해 연간 5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과 자력부강을 외치며 경제난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구호로 경제난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 대표가 다시 만나 비핵화 시간표를 만들고 그에 발맞춰 제재를 완화하는 것 외에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전쟁 중 실종됐던 미군 70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3명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 송환됐던 55상자 분량의 미군 유해 감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 육군 7보병사단 소속 로버트 스타이슬링어 중위는 1950년 11월 중공군과의 격전이 벌어졌던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미 24보병사단 소속 19살 존 셸렌바일병은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20일 대전 방어선에서 전사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유해 감식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 두 사람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DPAA 자료에 따르면 스타이슬링어 중위와 셸렌바일병을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70명의 한국전쟁 실종 미군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7월 미국에 송환됐던 55상자 분량의 미군 유해 감식을 통해 확인된 33명이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이 7,6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5,300여 명의 유해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켈리 맥힉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국장은 지난 11월 의회 청문회에서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DNA 정밀 분석 인력과 장비, 기술 등을 확충해 미군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If we were to receive additional funding, there are three priorities that we would place it against. First would be expanding the scientific staff.
맥힉 국장은 오는 2025년까지 매년 350명의 미군 실종자 신원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유치한 한국이 북한과의 공동 개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공동 개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10일 스위스 로잔에서 제135회 총회를 열고 2024년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한국 강원도를 선정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2024년 대회 비전과 개최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내외 여건이 허락될 경우 남북 공동 개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스키장 시설 등 활용 가능한 시설이 있다는 점과 향후 4년 안에 남북 관계가 다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총회에서 남북 공동 개최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It is also another success and another opportunity for success for the mission of
남북 공동 개최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또 다른 성공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흐 위원장은 IOC가 남북 간 이해와 평화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한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국제대회 공동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을 때는 북한도 남북 스포츠 교류와 국제대회 공동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북한은 2018년 11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남북한 관계당국 협의를 거쳐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IOC에 공동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난해부터 북한은 스포츠 교류는 물론 국제대회 공동개최 논의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현재 냉각기를 보이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스포츠와 IOC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now wait for the reaction to this offer at the appropriate time.
바흐 위원장은 남북 간 정치적 상황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공동 개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의 한 이민자 요리 식당을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04년 1월 13일 최초의 한인 이민선 겔리코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합니다. 겔리코는 1885년부터 1904년까지 태평양을 항해한 기선이었습니다. 겔리코는 1903년 1월 2일 102명의 한인을 태우고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출항해 1903년 1월 13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항에 도착함으로써 최초의 공식적인 한인 이민 역사가 됐습니다. 초기 한인 이민에서 한인들을 하와이로 끌어들인 요인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값싼 노동력에 대한 필요에서였습니다. 1830년대부터 하와이에서 대규모의 노동 집약적인 사탕수수 농장을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노동자로 모집됐습니다. 한인에 앞서 중국인들은 1852년부터 하와이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1882년 중국인 배제 법령에 의해 중국인들의 이민이 중지된 후에는 일본인들이 대용 노동자로서 1885년부터 대규모로 하와이에 이민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05년 일본의 제지로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이 중단되기까지 65척의 배를 타고 총 7,200여 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자는 6,000여 명, 여자가 600여 명, 어린이가 500여 명이었습니다. 1864년 1월 13일 켄터키 옛집 오 수제너 등을 작곡한 미국 민요의 아버지 스티븐 포스터가 37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미국 민요를 많이 작곡한 스티븐 포스터는 1826년 미국 동부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포스터는 정식 음악 교육을 받진 못했지만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스터는 여러 가지 악기를 혼자서 익혔고 어떤 곡이든 한 번만 들으면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14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한 포스터는 23살 때 첫 번째 큰 인기를 끈 노래 오 수제노를 발표합니다. I came from Alabama with banjo on my knee. 포스터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날리는 바람에 한 집에서 오래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집에 대한 그리움이 컸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 가운데 하나가 켄터키 옛집입니다. 포스터는 미국에서 작곡만으로 생활하는 최초의 전업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곡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지만 돈벌이에는 재주가 없어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딸을 제대로 보살핍니다. 결국 결혼 생활의 파탄 등으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1864년 1월 13일 3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The sun shines bright on the old Kentucky home. 'Tis summer, the children are gay. The corn.
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사를 전달했다.